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퇴사와 이직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가벼우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실패해도 손해날 걱정이 없는 사이드 프로젝트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수익 창출형인데요. 자본과 시간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엔잡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을 들었습니다. 배달이나 심부름, 대리 그리고 뭐 모든 종류의 알바가 포함되겠죠. 뭐 운동 삼아서 배달을 부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라기보다는 짧은 경험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플랫폼 노동 경험을 뭐 SNS나 뭐 글쓰기 또 다른 종류의 사이드 프로젝트와 연결시키기에 최적화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싱이나 뭐 외주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IT, 디자인, 외주, 개발, 세무, 법무 등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커리어랑 연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커리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 판매인데요. 이커머스나 구매 대행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난이도는 일단 중으로 잡았습니다. 온라인 창업 같은 거 인터넷에 쳐보면 한두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달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온라인 커머스가 포화다라는 말을 하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포화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또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이나 VOD를 발행하는 건데요. 난이도 중상으로 잡았고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자책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크몽 같은데 전자책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실전 압축 시나리오 트레이딩, 자면서도 돈 버는 AI 어쩌고저쩌고, 자면서도 돈 관련된 게 확실히 많네요. 근데 꼭 그런 분야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타로, 사주, 식단, 연애, 심리, 여행, 요리, 레시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행 심리 쪽 한번 가볼까요? 39살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를 나르며 알게 된 현실, 15,000원에 팔고 있는데, 자, 평범남도 빠르게 여자친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가 179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23만 9천원이에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봐서 전자책으로 판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발리에 요가 여행을 갔다 와서 요가에 대한 수련 일지와 그런 마음가짐을 썼어. 그거를 전자책으로 뭐 만원, 만오천원에 한번 팔아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텐츠가 그만큼 가치를 받고 팔릴 만한 것인가를 확인해보는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공간 대여인데요.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 무인으로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난이도는 최상으로 뒀는데 왜냐하면 내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공간비나 인테리어비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 가맹점만 배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옵션으로 넣어놨습니다. 왜?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로 수익을 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디어 및 브랜드형인데요. 이 성장과 수익의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카테고리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대신 만약에 저라면,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AI로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는 절대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AI가 만든 영상이 안 좋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AI 영상 이렇게 쫙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만들까, 알고리즘 만들고 어떻게 하면 툴을 잘 쓸까, 이 소위 말하는 꾼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씩을 그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엔 오히려 더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대규모 매스 싸움에서 갈 게 아니라 나만의 소중한 개성과 나만의 소중한 것들을 살짝 드러내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그런 채널이 역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으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한두 개로 팡팡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및 뉴스레터입니다. 이 글쓰기로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게 많죠.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글쓰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중에 뉴스레터나 블로그는 나의 찐팬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글쓰기 영역에서 이 AI 도움을 너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글쓰기를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아이디어만 주고 얘가 다 썼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 검토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건 나의 글이 아닌 거지. 그 의미 없는 거지. 그럴 거면 이제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겠죠. 나의 채널이 잘만 브랜딩이 된다면 내가 구독자가 몇백, 몇천이어도 광고는 들어오고 협찬도 들어오고 협업 제안도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뭐 5천명이고 뭐 만명인데 나한테 뭐 협업을 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채널의 사이즈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채널의 정체성과 브랜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브랜딩만 잘 돼 있으면 100명 단위에서도 협찬이나 협업 제안은 얼마든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영상과 매체와 SNS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만 하면 방법은 찾아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독서, 러닝, 공예, 글쓰기, 커피, 요가 등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소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런 소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처음부터 소모임을 하는데 유료로 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무료로 내가 독서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여보세요. 한 다음에 내가 이게 적성이 잘 맞네, 내가 소질이 있네라고 하면 그때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어떤 것을 리딩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형입니다. 이거는 돈보다는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뭐 전자책을 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매일 활자를 적어보겠다, 내가 일기를 매일 써보겠다, 내가 감사 메시지 하루 한 줄을 써보겠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펜을 잡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적고 가끔은 낙서하기도 하고 좋은 글을 한 번씩 써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적어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적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기개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중으로 했고요. 기간은 6개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손으로 적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단련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막 100살을 넘을 거다라는 예측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나에게 남은 삶이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더 남았다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5년 더 사는 게 아니라 50년을 더 살게 된다면 내가 그래도 이 몸뚱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운동 관련해서 몇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에는 뭐 천인삼종 경기 나가는 거였고 한강 수영했는데 올해는 와이프랑 같이 수영대회 나가기로 했고요. 작년에 했었던 턱걸이 만 개 성공했죠. 올해는 턱걸이 2만 개. 내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술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뭐 악기나 목공 같은 것들이 되겠죠. 난이도는 중상으로 잡았고요. 저는 제가 100살까지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까지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100년을 살 건데 변변한 취미 특기 하나 없이 죽고 싶진 않은 거죠. 결국 이런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이런 취미 특기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지적 탐구입니다. 순수한 지적 탐구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커리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건축을 한번 배워볼까? 물리학을 한번 배워볼까? 우주에 대해서 한번 파볼까? 아니면 인문학이나 심리학 같은 걸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하다못해 언어를 새로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는 이 지적 탐구의 영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 호기심이 난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럴 때는 주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 섹터를 한번 공부해볼까? 아니면 방위산업 섹터를 공부해볼까? 우주 쪽을 공부해볼까? 원자력, 지구과학, 모든 내가 한 분야를 딱 찍어서 그쪽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파보면 내가 응원하는 섹터도 생기고 내가 응원하는 분야도 생기고 기업도 생길 겁니다. 이거는 뭐 순수 주식이 포함되면 순수 지적 탐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요인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공헌입니다. 모든 활동이 꼭 실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현장에 딱 가보면 나는 진짜 평생에 한 번 갔지만 이 사람들에겐 이게 평생의 그 직업, 그 소명인 것처럼 이 그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삶의 방향성을 또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나의 가치관 속에 선함 한 방울을 또 톡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좀 여유가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매월 얼마씩 좀 기부를 해볼까라고 하는 이렇게 내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삶의 다채로움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무빙워터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점 가도 메인보다 사이드 디쉬가 더 맛있는 경우도 뭐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하세요.